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4주 주일입니다. 부활절기는 5월 중순에 있는 성령 강림절기까지 계속됩니다. 부활절기는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계절이죠. 절기상으로는 고구절기를 저희들 맞고 있습니다. 고구라 함은 봄비가 내려 백곡이 자라는 계절이란 뜻입니다. 정말 그 절기 이름답게 곳곳에 꽃들이 한창 피어나고 있습니다. 일찍 피어난 꽃들은 벌써 졌지만 계속 이어서 새로운 꽃들이 피고 있고, 초봄에 아주 연한 연두빛으로 조그맣게 피어났던 새싹은 이제 큰 이파리가 되고 그 색깔은 짙은 초록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계절을 부활의 계절답게 살고 있고, 또한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저렇게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부활을 살고 있고 자기 모습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생명답게 살고 있고,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풍부해 주신 나의 본래의 모습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성장시켜 나가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일 4월 22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구의 날입니다. 모르셨죠? 이 자연 생태계가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것들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날입니다. 여러 행사를 하는데 국제적으로 치르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밤 저녁 8시가 되면 10분 동안 전등을 끄는 행사입니다. 저희 나라도 2009년부터 이 행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얼마나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은, 그렇게 10분 동안 전등을 끄므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52톤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52톤이라고 한다면 30년생 소나무가 7,900그루가 1년 동안 감소시키는 이산화탄소 양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검색 포털 사이트인 구글은 각 기념일마다 그 메인 화면창에 구글이란 글씨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올리곤 했어요. 2년 전 지구의 날에는 아예 구글이 구글이라는 로고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색창 하나만 띄워놨고 대신 사진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 사진 동영상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녹아서 사라지는 동영상,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형형색색의 산호초가 1년 1년 지나면서 하얗게 하얗게 변해서 결국에 죽어 사라지는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구글이 이 자연 만물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지 않으면 자연 만물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들이 그 킬리만자로의 만년설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산호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글도 사라지고 결국엔 인간도 사라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바야흐로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킨 그러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는 사실 단순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 아니었죠. 인간이 하나님의 순례에 따라 살지 않아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동식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그러자 동물 속에 있었던 동물들이 인간이 사는 거주지까지 내려왔고 동물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생긴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코로나 이전과 지금이 바뀐 것이 있는가? 그릇된 삶을 살아서 그러한 원인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되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러한 일은 다시 반복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바꾼 것이 있는가?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늘 이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제, 돈. 그런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경제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경제가 문제인지, 경제보다 더 귀한 가치를 우리가 놓치며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가 최우선의 가치일 수 없습니다. 최우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며 산다면 킬만자로의 만년설이 사라지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산호초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도 사라지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경제도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인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6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여기서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부터 많은 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11절에 그들이 나를 겹겹이 애워쌌으나, 12절에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이러한 구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많은 나라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로 통해서 많은 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강대국들과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끝없이 침략하고 공격했습니다. 블레셋, 암몬, 에돔, 아말렉. 그뿐이 아니었죠. 주변의 큰 강대국들, 제국들도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는 북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바벨론은 남 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켰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사마리아 성, 그리고 남 유다가 자랑했었던 예루살렘 성 모두 속절없이 무너졌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됐습니다.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성과 더불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이스라엘을 삼키려 했다라는 표현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벌떼 같은 군대가 성을 애워싸고 칼과 창과 화살로 이스라엘을 찔렀으며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예루살렘 온 도성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22절에 나오는 집 짓는 사람이 내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강대국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지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강대국들 손에 의해 깨지고 버려진 돌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어서 당신 집의 머릿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미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고 그들로 하여금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으며 또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고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버려진 돌을 들어서 당신 집에 머릿돌로 세우시는 일,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배 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시골에 한 젊디 젊은 목수를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당신 나라의 초석으로 삼으신 것이죠. 오랜 식민살이로 삶의 의미를 잃고 호수에 나가서 빈 그물질이나 하던 어부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으면서 그와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반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죄인이라 불림을 받던 사람들, 세리, 창기, 병자, 귀신 들린 자, 이방인들을 온전한 한 명의 사람으로 여겨주셨고 그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꼭 그 사람들을 재명명해 주셨어요. 이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나선 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갔다가 그 양을 찾자 목에 걸머매고 돌아온 목자,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속상했지만 구석구석 찾아서 다시 그 동전의 쓰임새를 되살린 그래서 기뻐했던 한 여인, 그리고 아들이 집으로 나가서 가산을 탕진하고 아들됨을 잃어버리고 탕자가 되었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라고 했던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며 그의 아들됨을 회복시켜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신 그 아버지, 그들은 모두 예수님 본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이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변화의 사건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재인식. 아, 나는 율법 전문가와 제사장들이 말하듯이 죄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나 버려진 돌이 머릿돌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명 삭개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란 마을의 세리장으로 일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를 위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를 곱게 볼 수 없는데 삭개오는 거기서 한 수를 더 나갔죠. 로마를 등이 없고 로마가 매긴 세금보다 몇 곱절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착복한 것입니다. 또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삭개오는 매국노, 민족의 반역자, 그리고 돈만 밝히는 놈, 한마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 뜻? 삭개오의 이름 뜻은 순수함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참 안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매국노, 또한 돈만 밝히는 놈,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본래 심어주셨던 그 순수함을 발견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함을 호명해내시죠. 삭개오가 삭개오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삭개오는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의 삶을 바꿔내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수님, 제가 그동안 누구의 것을 강제로 뺏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버려진 돌이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도 열심을 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사람, 곧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변화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귀한 존재이듯이 내 앞에 있는 사람, 저 또한 귀한 존재구나, 나랑 똑같이 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단지 먹고 사귀만 한 것이 아니라 뭘 공유해요? 재산.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한 돈까지, 재산까지 다 공유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 저가 나만큼 귀한 사람이니까 내 것이 저의 것이 되는 것이죠. 버려진 물건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재사용, 리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사이클링, 그 이상의 개념으로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그 물건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버려지기 전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재창조하는 것. 그래서 그 가치를 한껏 더 높이는 일이 바로 업사이클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업사이클링입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좋은 당신의 백성으로 업사이클링 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셨죠. 그 시대가 죄인이라고 버린 사람들, 성전체제 밖으로 버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원을 회복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업사이클링 해주신 겁니다. 미국에 김성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몇 년 나오셨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취임식에도 참석하셨다가 지금은 미국에 다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오래 사셨고 미국에서 저랑 연배가 비슷해요. 역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역사학을 전공한 이후에 소명을 깨닫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저 목회를 아주 건실히 잘 하시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로 사는 것보다 땀을 흘리면서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그것이 더 바른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생각에서 그치는데 김성환 목사님이 그걸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내려놓고 목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망가진 집을 고쳐주는 일, 망가진 화단을 고쳐주는 일, 집 인테리어 하는 일, 그런 일을 하시고 또 목공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나무로 숟가락 만드는 일, 나무로 포크 만드는 일, 도마 만드는 일, 그러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환 목사님이 목수로서도 솜씨가 아주아주 뛰어나시지만 제가 김성환 목사님 보면서 감탄하는 것은 김성환 목사님한테 있는 업사이클링의 능력 때문입니다.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 재창조하는 것이죠. 생명을 죽이는 데 쓰이는 총, 총에는 개머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개머리판은 주로 나무인데요. 그 개머리판을 모아가지고 십자가를 만들고 또 깨어진 유리를 모아다가 아주 예쁜 타일을 만들고 또 버려진 자전거 타이어와 튜브를 가지고 허리띠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업사이클링을 하세요. 김성환 목사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김성환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실 때보다 목수일을 하실 때 육체적으로 고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힘드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 목사님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제가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김성환 목사님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느끼신 기쁨, 예수님이 느끼신 기쁨, 바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버려진 돌을 당신의 집에 모퉁이 돌로 세우는 그 기쁨이요. 그 기쁨이 계속 김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늘의 기쁨은요,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돌 속에서 모퉁이 돌을 보아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실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버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버린 거예요. 아, 저거 건축 자료로 쓰기엔 너무 크고 울퉁불퉁하고 아, 저기 괜히 마음 들었다간 너무 시간을 많이 쓰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돌 속에서 귀한 모퉁이 돌을 보아낼 줄 아는 눈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눈만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돌을 다듬을 줄 아는 예쁘게 깎아낼 수 있는 솜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과 솜씨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이에요. 내가 저 돌을 모퉁이 돌로 바꿀 것이다. 내가 저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바꾸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물질을 아꼈다라는 아끼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을 때만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깊게 배인 그릇된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깊게 배어든 잘못된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쉽게 쓰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귀한 줄 알고 다른 생명 또한 귀한지 모르고 살아온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간 자신의 욕망을 절대화하며 다른 모든 것들은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며 살아온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눈과 손과 마음을 주십시오. 버려진 돌 속에서 머릿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저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만들 수 있는 솜씨를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노자는 인간이 인간을 쉽게 죽이던 춘추전국 시대, 한 가치가 다른 가치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 일상이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노자가 여러 말을 했는데 저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남아있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치인사천 막약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김기성 목사님께서도 아주 자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인데요. 치인사천,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대함에 있어서 막약색, 아낀만한 것이 없다. 아껴야 합니다. 아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는 것, 오래된 옷을 수선해서 입는 것, 망가진 물건을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것, 사람을 쉽게 해고하지 않는 것, 실수나 실패한 사람에게 그 존재 자체가 실수나 실패가 아니고 그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임을 일깨워주는 것, 그리고 사회가 그에게 더 쉬운 그릇된 이름으로 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래 심어주셨던 그 이름대로 그를 불러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 많은 생명들 속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이 담겨있음을 늦게라도 깨닫는 것, 그래서 다시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하루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생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삽시다. 그 사람 속에, 그 생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삽시다. 그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버려진 돌이 머릿돌로 변화되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삽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를 귀히 여겨주기만을 바랄 뿐 우리는 그 누구 하나를, 어떤 생명 하나를 귀히 여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귀한 것들을 버리며 살아왔음을 병든 지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주 나의 욕심과 욕망을 앞세우고 다른 생명들과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운 형상이 잘 발현되도록 돕게 해 주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을 정성껏 다듬어 집에 머릿돌로 세우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